자, 오늘 22장인데요. 21장하고 연결을 조금 해봅시다. 21장 전반부에는 요한이 본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중간부터 뒷부분에요. 보석 얘기 많이 나오는 거. 그건 뭐죠? 우리가 아는 보석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 하나는 진주 하나고요. 12가지 보석이 기초를 이루고 있고, 벽도, 온통 보석으로만 총치장되어 있는 거. 그게 뭐죠?
거기에는 예쁜 성인데,
예?
예쁜 성인데, 곧 친구들의 모습, 곧 우리의.
조심히 거의 기억을 하고 계시네. 처음에 보여줄 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마고 하면서 그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다른 이름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같은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묘사된 아름다운 성, 그걸 보여줬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22장에서 요한이 보는 건 뭘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서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제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어둡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21장 앞부분에서 보여준 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아, 이건 뭐 같아요? 좌우간 새 뭐겠는데, 그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란 표현이나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표현이 있어요. 21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22장 이 부분을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하는 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붙여보자는 거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영감이 팍 떠오르면 참 좋은데.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읽으면서 시간을 좀 드리면 답이 나오지 싶어요. 이것은 새
틀려도 빨리 들리세요. 새로운 생활 전혀
새로운 무엇 할 때는 전에 있던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생활이 아니라
새 생활 너무
새 세계
새 세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야, 그것의 새 생활인데 그걸 새 뭐라고 하면 좋겠는? 여기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나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생명, 생명수, 생명나무가 많이 나온다, 그죠? 저주도 없고 뭐하고 좀 대조가 되는다 타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질문을 조금 놔두고 또 넘어가다가 다시 물을까요? 완전한 회복인데 무엇의 회복이라고 하면 되겠냔 말이야.
아담 그때
에? 아담 그 시대, 아담 그 시대, 창조, 슬슬 이제 접근해 가는 것 같아요. 아담의 그 생활, 창조, 나이 선생님 뭐라고 그러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잖아.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했는데 요건 그 뭐라고 보면 좋겠느냐? 새 에덴. 건축까지 잘 봐두면 그래요. 요걸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냥 새 에덴이라고 하면 딱 좋겠다 싶어요. 왜 이걸 새 에덴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좀 전에 얘기 나왔잖아요. 아담이 살고 있던 그 모습하고 아주 연관이 좀 지어져 가죠. 그럼 아까 물으니까 에덴에 무엇이고 저쩌고 에덴에서의 새삼칸에 하더니 그냥 새 에덴이라고 저 이름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 내려가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기분으로는 22장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22장 딱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계시록 끝났다. 그 느낌 드시죠? 계시록이 어디서 끝났다고 해야 말이 정확할까요? 예를 들면 계시록이 하나의 책이라고 본다면 책 뒤편에 보면 뭐 후기도 있고 무슨 당부하는 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22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본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면 계시록의 그 핵심되는 내용은 어디에서 끝이 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0절 말이에요? 20장? 아니 오늘 22장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뭐, 보기 나름이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요, 그, 새 에덴의 회복을 노래하는 곳까지만 본 내용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명확한 구분은 아니니까 관계없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계시록이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표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계시록이 끝났다? 우리말에 끝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뭐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났다. 이젠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속 시원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 끝났다. 이거는요. 그동안에 계시록 공부한다고 고생 니 했는데 드디어 하나 마치는구나. 이런 느낌은 어딘가에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22장 앞부분에 어쩌면 새 에덴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장문을 보면서 아 드디어 끝났다 속 시원하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했었던 그 창조 있죠. 그 창조가 여기에 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창조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21장 그 몇 절이더라?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여기에 와서 완전히 이루었다고 보면 이 22장 앞부분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완성이라 그러면 또 혹시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요. 창조의 완성은 곧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에 무슨 창조 얘기가 나오죠? 천지 창조? 막 그래 답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하면 늘 그렇게 답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은 천지 창조라기보다는요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가 그 인간을 상대로 한 일이 끝이 난 게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창조는 시작일 뿐입니다. 창조는 시작입니다. 그 인간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곧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하는 말이나 사람을 구속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나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 계시록 끝났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감동적이고 제대로 이해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이거는 또 이제 소위 말하면 너무나 딱딱한 표현입니다. 딱딱하고 공식적인 얘기죠. 그럼 그걸 좀 개인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을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 그걸 표현을 좀 바꾸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완성이나 구속사역의 완성이나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가 완성됐다, 끝이 났다. 이건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여기 와서 온전하게 매듭을 짓는데 그걸 보면서 드디어 계시로 끝났다. 이거는 어딘가 개념, 글쎄요. 좀 마음에 안 와닿더라. 그런 뜻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장 이 앞부분을요. 계시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완성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이 부분하고 에덴 동산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에덴 동산하고 이 부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제일 풍성하게 나타나는 게 과실. 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과실. 생명수의 생명과실, 생명나무, 쉽게 말하면 생명이 아주 풍성하죠. 그러면 창세기 그쪽 앞부분하고 비교하면요. 아, 물론 이제 범죄한 후에 그 금지됐던 겁니다. 금지돼서 접근조차 못하도록 됐던 그 생명나무에 여기는 생명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악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두 개가 비중이 어느 쪽이 더 강했습니까? 선악과가 더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선악과가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갔는데 비해서 여기 와서는요 선악과는 언급도 안 합니다. 대신에요 뒤로 밀렸다 싶었던 그 생명나무가 완전히 전면에 나타나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앞부분 그 본문 가지고 설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생명인데 우리는 너무 선하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진다. 우리가 형제를 대하거나 이웃을 대할 때에 그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저 인간이 저런 짓 해가지고 되나 안 되나 요거 자꾸 따지느냐 말이에요. 우리 아이를 대거나 가족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생명이 왕성하도록 하느냐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요 선악을 더 따지고 있는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명에 관심을 쏟는 것이 훨씬 잘하는 겁니다. 아, 좀 못하면 어떻고 능력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했던 존엄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 차라리 선악 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작은 거죠. 그래서 아담도 처음에 주목해야 할 나무는 생명나무였는데 그게 선악과에 주목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비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생명나무는 정말 철철 넘쳐납니다. 그런데 선악과 어디 가버렸어요? 12가지 과실이 맺힌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12가지 과실이 맺히면 생명나무의 종류가 12가지란 얘기예요? 아니면 한 나무에 과일이 12가지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달마다 다른 과일이 맺히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 몇 절이 있나요? 3절인가?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하죠. 범죄한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저주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어떤 저주요? 뱀도 저주를 받았고 여자도 남자도 심지어 땅도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 저주가 전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저주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저래 고생스럽게 일해야 먹고 사는 거 저주 때문이거든요. 저주가 풀려버리면요? 네?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고요?
안 나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사실은요. 완전한 변화예요. 아, 여러분들 빼긴 할 때 하나도 안 아플걸요? 아, 기분이 다 신나게 많이 나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주가 사라진다는 거는. 우리 이거 이해할 수, 저기,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있으면 동화 속에 그런 편 좀 빌리면 어떨까요? 두꺼비가 변해서? 뭐 왕자가 되고. 저주가 없더라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변화를, 저게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뭔가 보세요. 5절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다 그러죠.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낮밤을 구분하셨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두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보다가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재창조, 사람을 말이죠. 재창조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상상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하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그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 빨리 쳐다보면요, 그 고개 들었다가는요, 죽을라고. 근데 어디가 하나님 얼굴을 본대요? 전에 같으면 쳐다보면 죽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대면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그러니까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과 얼마나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고 긴 이야기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에덴 동산의 회복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처음 것보다가 훨씬 나은 모습으로 회복을 시켰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쭉 종합을 해보면 무엇이 그러면 회복되었느냐? 첫째가 생명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수가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는 의미인 것 같죠.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설마 선악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말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에? 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어렵게 먼 길을 돌아 돌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선악과요? 선악을 따지는 자체가 이 아마 새 에덴에서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회복이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4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끝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돼가죠. 이 4절하고 5절 끝머리에 있는 말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뭐의 회복이라고 하면 좋겠느냐. 일단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대요. 야, 그럼 우리 천국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 섬기기만 하고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 종노릇하네, 그죠? 근데 그 종들이 하는 게 또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쳐다본대요. 종이 얼굴 쳐다보면요? 이거 보통 종은 아니네, 그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쳐다볼 수 있는 종 같으면 이건 좀 보통 종을 넘겠다 싶은데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물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왕노릇하는 건 뭐예요? 이거? 종이면 종이지 또 무슨 왕노릇을 해요? 종이면서 동시에 왕노릇하는 묘한 관계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이면서 왕노릇하는 경우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여러분 집에 가면 신랑한테 종이에요? 왕이에요?
둘 다 되니까.
둘 다 된대요? 부부 관계가 참 묘한 겁니다. 그게 종이면서 왕노릇하는 묘한 관계가 성립될 때 이게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종이면요? 누가 행복할까요? 둘 다 불행입니다. 왕노릇하는 그 사람도 불행입니다. 그거. 요즘은 저 부자지간이나 모녀간에 누가 왕노릇하고 누가 종노릇합니까? 자식이 왕노릇해요.
자식이 상전이에요.
아, 자식이 상전이라고 할 때 그게 상전이 이게 왕노릇입니다. 그거 불행한 겁니다. 서로가 종노릇하면서 서로가 왕노릇한다면 그게 참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참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원하셨던 그것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리저리 깨워졌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정말 아름다운 에덴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겠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이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과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너희들 대학 가거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병원에 누워있다 하니까 찾아온 친구 중에 한 녀석이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대학 가거든 꼭 그러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 아직도 못 해봤거든요. 이런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불행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한번 해보라 하는 이야기는요. 그래야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름다운 사랑이란 어떤 거죠? 아름다운 사랑을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한테 하나 놓고 대학 가거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일까요? 그 아름다운 사랑이란 게요?
내가 주고 받지 않아도 아깝지 않나요?
예. 보통 요즘은 사람도 전부 그 저기 오염이 돼가지고 전부 나를 위한 사람 말이에요.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되고 뭐가 될까 요런 사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말고 아름다운 사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주고 싶은 그런 사람 한 번은 해봐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으면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가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메가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범죄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뛰쳐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만들어 놨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더라, 잘 살았더라 이러면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만든 인간은 어떤 존재인 거 아닐까? 하나님을 떠나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도망가 버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희생을 해가면서도 이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는 이런 사랑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 얘기가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된 것이 사람을 단순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의지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고서야 완성시킨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셋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마지막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도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하면요. 처음부터 범죄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더라고 느낄 때의 감정하고는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 이야기가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사소하지만 한두 가지 더 보십시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갑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1절에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는 것이지,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정말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럼 이 세상이 살만합니까? 왜 살만합니까? 가장 정답은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빼버리면요, 무슨 낙으로 살겠냐 싶을 만큼 이 세상은 고통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태산으로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래서 살만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요? 참된 생명이나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수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요 길 가운데로 흘러가네. 길 가운데로 흐르고 또 강 좌우에 또 나무가 쫙 서 있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이 길이 보좌 앞에 외길로 나 있었겠어요? 아니면 사방으로 나 있었겠어요? 머리 아프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방향을 보고 앉아 계시나요?
예. 예. 한국에서 흘러서 가지를 빠르면 위에서 보면 다 내다 보이거든요.
뒤쪽은 의외인데.
왜요?
똥단지 같은 질문에 답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한 답변은요, 그 앞장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그 전체 모습의 특징이 뭐였죠? 크고 높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육면체였다는 얘기였죠. 정육면체요. 결국은 어느 방향,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3차원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동서남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아래위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뻗쳐나오는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 모든 곳에 다 미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자연스럽지. 꼭 우리 동네처럼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강가에 나무가 있고, 야 그러면 그쪽으로 차 운전하고 댕기면, 운전 못하는 사람 빼고요, 생명나무 숲 사이로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참 재밌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사방으로 생명의 기운이 뻗쳐나가는, 괜히 또 하나님이 앉은 의자는 이게 회전의자 아닐까 이러지 마셔요. 회전의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아래 위로도 다 뻗쳐야 하니까 360 갖고 안 되네요.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생명나고 뭐 잎사귀들이 그 위력이 있네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 소성하는 거, 다 죽어가는 놈 살려낸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국 백성을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에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모든 백성은요, 치료받아야 할 백성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다고 팽팽하고 잘 산다고 해도요, 다 치료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치명적인 암을 가지고 났다고 보면 됩니다. 잠복기 얼마요? 잠복기 얼마? 조금 길면 100년. 아이고, 100년이나. 100년은 안 지나고 사네.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년은요? 너무나 짧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국 백성은 치료받아야 할 존재이고, 이 새 에덴에 이런 치료할 약재가 풍성하다는 건요? 더 이상 병도 죽음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질문하면 나중에 또 웃지 싶은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종이 왕노릇하고요? 왕노릇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백성은 누가 하고? 다 종도 되고 다 백성 되고 다 왕대쁘고. 에이, 재미 하나도. 왕노릇 하는 거 별 재미 없나 봐요. 요즘 저 노 대통령 보니까
말빨도 안 될 듯.
말빨도 안 쓰고 머리가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전에 사진 보니까 그 재미있던데요. 그 청와대 들어갈 때 사진하고 나올 때 모습하고 그걸 대조를 해놓은 사진이, 저기 노 대통령 들어갈 때 아마 그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진 보면 확실히 재미있습니다. 나올 때 모습이요? 바싹 늙어가지고 영적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아, 이 땅의 왕노릇은 되게 괴로운 건가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노릇 하는 기나 종노릇 하는 기나 섬기는 기나 다스리는 거, 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그렇게 압제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압제에서 이겨내고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신다? 왕노릇하게 될 거다. 이러면 가장 마음에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왕노릇한다고 표현한 것.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것은,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도 왕노릇해야 되느냐 종노릇해야 되느냐,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목사는 왕노릇해야 돼요 종노릇해야 돼요? 둘 다 하세요. 그걸. 자기는 백성 하려고?
아이고, 아, 똑같아.
적어도 교회를 그 지도한다고 하는 목사나 장로들이요, 왕노릇 할 줄도 알고 종노릇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왜 된다고요?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왜 된다고요?
종노릇 해야 안 됩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럼 앞에 리드가 없으면 또 그것도 뭐 안 들어가고요.
엉망됩니다. 엉망돼요. 그래서 왕노릇 할 줄도 알아야 하고 종노릇 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가 지는 거죠. 뭐가 왕노릇이고 뭐가 종노릇인지는 좀 미뤄둡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종노릇 할 줄 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왕노릇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러분들이 무슨 왕노릇 해요? 적어도 내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왕노릇입니다. 그러면 네가 맡은 니 해라 다 해버리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져 있다는 얘기죠. 자반 적절하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정에서도요. 왕노릇, 종노릇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 뭐 남자들이 문제라서 그렇긴 그렇지만. 자, 그래놓고 이제 좀 넘어갑시다. 저간 5절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의도하셨던 바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6절 보십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아요? 전에는 이 말씀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다 띄워버리고요. 지키는 자. 결국은 읽는 자도 복되고 듣는 자도 복되지만 진짜 복된 것은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실제로 행해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뭐 이론이야. 얼마든지 듣고 배울 수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 말씀을 행해 본 사람과 듣고 배우기만 한 사람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다른 거 다 떼버리고요.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그 요한이 8절 보세요. 내가 듣고 볼 뒤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천사가 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새 에덴을 보여줬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 뭐 잘못됐나요? 경배하려 했더니 천사 왈, 나는 나와 아니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요한이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느냐?
천사가 말해야죠.
아, 천사가 그렇게 말해야 되죠. 요한은?
요한은 그걸 보면서 여기서 경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존경에 그런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 입장에서는요? 이 환상 속에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그 천사에게 당연히 엎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한 것은 천사가 잘한 거지 요한이 잘못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천사에게 압도돼서 그에게 엎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지켰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이런 걸 우리 현실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참 잘 전해줘서 설교 듣고 나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목사님께 감사드릴 거 없죠?
우리가 감사하는데 목사님도 잘 놀라야죠.
맞아, 이게 참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갈 것도 없네요. 저기 어느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마치고 나가는데 교인들이 나가면서 아,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니까 옆에는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교만해진다. 그래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우리 목사님 교만해질 거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아니 권사님, 목사도요 때로는 위로를 받아야 힘이 납니다. 말리지 말고 놔두세요. 그랬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되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그 목사님께 이런 감사를 표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칭찬 좀 듣고 감사 좀 듣기만 해. 고마기고 만장이가 보다부터 난리 쳐대면 그 목사가 잘못한 거지. 또 교인들이 목사 잘못 만든 기지. 그래서 목사하기가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요. 아이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챙겨오는 거 있죠.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걸 제대로 제가 소화시키고 제대로 받는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제일 초기에는 어떤 현상이 잘 보이냐, 자꾸 거부감을 보여요. 갖고 오지 마라고 자꾸 뭐라 그럽니다. 왜? 내가 어디 너한테 선물 받으려고 선생하는 줄 아냐? 내가 너한테 선물 받을 만큼 선생 노릇 했는 줄 아냐? 그런 거 아니다. 이래서 자꾸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잘하는 거죠?
자기.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어떤 아이들은 상처받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얼마나 밉보였으면,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일 때는요. 물론 뭐, 엄마가 갖다 주라 하던데요. 걔가 딜락딜락 들고 오는 아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려고 했을 때 상처받을 우려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선물을 해가 오고 그런 거 표현할 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뭐 받아놓으면 참 귀찮은 선물 참 많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과시도 못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요, 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기까지는요, 10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익숙해진 후에는요, 아이들이 그 엽서에다가 선생님 사랑해요 어쩌고저쩌고 기발시발 써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한 50장을 줘가지고 꿰가지고 들고 옮깁니다. 딱 보는 순간에요, 아이고 머리야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걸 온몸에 징징 감고 학교를 한 바퀴 돈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무슨 느낌 드냐면요, 야 나도 많이 꾸겨졌구나 싶어요. 옛날 같으면 그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이러고 다니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줬는 아들은요, 신이 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주 가서는 꿰부렸다가 도로 당했죠. 그, 스승의 날 선물 안 사온 놈 죽었다가 공가를 쳐놔놓고요. 조건을 딱 붙인 게 뭐냐면, 1,000원을 넘기면 안 된다. 이래 단서를 붙였거든요. 1,000원 안 넘기고 선물은 반드시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저는 과자를 사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점이 많아요. 서랍에 잔뜩 넣어놔놓고요. 수업시간 중에 야 너 잘했어 하고 하나씩 내주면 그거 그때 약발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전에 한번 그런 애가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게요, 야 1,000원은 넘으면 안 된다. 뭐 어쩌겠노 하고 모이가 앉아가 이것들이 회의를 하지만 천원씩 다 내라 그래요. 그다가 티 한 장을 덜렁 사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애는 또 실패를 했죠. 그 참 야단칠 수도 없고 뭐 아 이게 일이 그리 꼬이는구나 하는 건데 몰랐는데 자 혹은 감사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그걸 정말 그 순수하게 받고 그러면서도 저 실족하지 않게 조절을 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더라.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천사가 예를 들어서 이 천사가 만약에 오늘날 우리 목사나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고 친다면 처신을 참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이런 거 아닐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되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말 그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잘 파악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10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하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나중에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는 이상을 간수하라고 말합니다. 이상을 보여주고 난 후에 그걸 공개하라가 아니고요. 잘 간수해두라. 왜?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는 이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잘 간수하라고만 하셨는데 여기 요한에게는 이 이상을 다 본 후에요 인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건 전해야 할 일 그리고 당대의 일이기 때문에 곧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몇천 년 후대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읽는 그 당대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강하게 풍겨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다 이러고 계시록 떠들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몰랐고 고대 우리 조상들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다 이러면서 계시록 떠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이 계시록의 내용이 곧 되어질 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할 일 이런 내용들이었다는 전제를 두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위로와 희망을 우리도 가지는 것이 계시록을 그 있는 바른 자세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묘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11절 보니까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아니 뭐 불의한 자는 빨리 어쩌든지 두들기 잡든지 어찌 고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냥 둬야 돼요?
그대로 갚아주리라 했다는 거니까.
11절만 떼내면 그렇게 위험해집니다. 보라 가만 들었겠잖아. 그러니까 11절만 떼내면 안 됩니다. 강조점은 12절입니다. 뭐라고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거 다 그대로 갚을 테니까 가만히 놔두라 그래라. 그 얘기거든요. 뭐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놀고 싶거든 실컷 놀아라잉. 시험 치고 난 뒤에 보자잉. 이거 놀아라는 얘기예요? 아니 11절 12절 붙여보세요. 딱 그렇지. 불의한 자, 뭐 땡땡이 치고 싶은 자, 아, 뭐 다 하나 둬라. 문제는요? 그대로 갚아주리라.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다. 뭐 놀고 싶거든 놀아라 해라. 시험 치고 난 뒤에 보자. 그게 12절입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라고 하는데 이 상타는 표현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삭시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삭, 값을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점점 더 뭐 신실한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고 또 막 악하게 사는 사람 그냥 막 도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대로 다 갚으신다는 말은 어쨌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13절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죠. 알파요 오메가요 하는 거는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 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죠. 시작과 끝이라.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느라고 이걸 세 번이나 그렇게 했을까요? 여전히 12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상받을 사람은 분명히 상을 받고 벌받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에 대한 강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도 하죠. 뭐 순례자라고도 하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귀뚫은 자라고 합니다. 귀뚫은 자. 귀걸이 한 사람인가요? 귀 왜 뚫어요? 스스로 종이된 사람이요. 그게 귀뚫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종된 사람입니다. 나 이 집에서 영원히 종노릇 하겠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요? 두루마기 빠는 자. 어디다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럼 무슨 색깔이 돼요? 하얀색 돼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듯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편 빌리면 두루마기 빠는 자입니다. 날마다 혹 우리의 삶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이스라엘 민족들도
흰옷에 대한
민족성이
좀 있나요? 예. 흰옷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 입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닮은 점이 아주 많다고 옛날에 뭐 영구업적이라고 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파쪽 얘기도 있고요. 이스라엘에 사라진 지파 단, 우리 조상의 이름은 단군. 이래가지고 우리 조상이 바로 이스라엘 한 지파였느니 어쩌느니 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지발 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은 삼위일체. 우리 조상들은요, 아이를 누가 주느냐고 물으면 삼신할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아이 학생 집회에서 그 소리 하는 걸 제가 듣고 난 다음에 분통 터져가지고 한바탕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글도, 책도 있을 겁니다. 아무거나 떼놔놓고 아멘하고 뭐, 그래서 별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쪽으로 지나갑시다. 여러분, 개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천국 갈 때 개 어떻게 해요? 15절에. 개는 천국 못 간다 그러거든요? 천국 갈 때 개는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 했다 하더라. 개를 천국에 데려가는 방법. 배 속에 넣어서 간다. 개가 들으면 조금 억울하겠지만, 여기 개는 사실은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자들을 언급하는 얘기죠. 16절 보십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또 한 말씀 하시나요? 아, 예수님이 갑자기 왜 여기 툭 튀어 나오시나요? 그런 저 그 요한이 반모섬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있었다니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 소리죠? 예수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착 하시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를 데려가서 환상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환상이 여기서 제 정신이 든 겁니다. 요한이 누구와 이야기하다가 환상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걸 다 보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 요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것이 저기 계시록 1, 2, 3장입니다. 3장이 딱 끝나고 요한이 잠시 옆으로 세서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난 후에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이죠? 매 주일 아침 그 장소로 돌아온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뭐 이야기 좀 시작이 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완전히 뭐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 영웅들한테 실컷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꿈이더라 이래가 벌떡 깬 것이 요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또 깨보니까 현실이더라. 여기는요, 요한이 그 환상에서 딱 튀어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4장에서부터 여행을 갔다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온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는 여러분 공짜네, 그죠? 공짜는 보통 질이 좀 떨어지거나 믿기거나 아니면 좀 애밖에 안 주는데. 그럼 빨리 반론을 대야 되는데요. 생명수 공짜래. 공짜는 조금밖에 안 주거나. 질이 좀.
생명수인데 질이 떨어지거나 좀 그러면 어느 차이십니까? 생명수니까.
좀 빌빌거리면 살겠지 뭐. 아, 이건 질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안 말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제대로 하면 되잖아. 공짜는 싸구려인데.
이미 다 치러주셨잖아요.
누가요? 그럼요. 우리에게 공짜죠. 우리에게 공짜지만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신 거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양이 적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쯤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18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더하거나 제하거나 이 말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익숙지가 않아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동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더하거나 제하거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이 표현이 아니고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왜 예수님은 1.1핵이라도란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상황이었고 구약의 말씀,
예?
직접 복음을 전하던 시기였을 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이미 주어진 말씀에서는 더하거나 빼지 마라 라고 하신 그런
근데 우리
아 그렇죠. 안 말리드가려고 용을 용을 쓰더만은 용은 왜 그 말리드가는데? 사실은요 언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1.1획이라도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짝대기 모양을 부드럽게 그리느냐 꺾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팽팽 달라져요. 그러니까 점 하나, 획 하나 빼버리면요. 영 엉뚱한 글자가 돼버립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요. 근데 여기 요한이 듣고 있는 이 언어는요. 헬라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요. 점이고 획이고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럼 우리말에 점, 획 관계 있나요? 우리말에는 점 하나 빼버리고 획 하나 빼보면 의미가 팍팍 달라지나요? 달라져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점 빠졌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하긴 뭐 제가 배울 때 잘 못해서 그렇긴 했지만 내가 단어 배운다고 단어장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못 읽어서 못 써먹었습니다. 내가 써놓고 못 읽는다니까요. 힘들어요. 반면에 헬라어에는요. 점이나 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함부로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 로마 대왕 그 로마 기독교를 공식적 종교로 했잖아요. 그게 자기네한테 유리하도록
예?
그 기독교서가 바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맞아 죽어야 될 이 대상에도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걸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요. 근데 옛날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은요 자꾸 필사본이거든요. 베껴 쓰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빠지거나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어는 그게 잘 안 되는데 히브리어는요 글자가 네모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네모 반듯반듯하기 때문에 베낄 때도 뭐까지 하냐면 위치까지 맞춥니다. 위치까지 맞춰요. 그래서 첫 줄에 예를 들어서 글자가 열자 같으면 열자로 그게 딱 맞추는 겁니다. 근데 빠듯한데 가다 보면 여백이 좀 생기잖아요. 여백이 생기면 변을 느려서라도 메워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입구자 생각해 보세요. 입구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좀 남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찍 늘려서라도 메워버립니다. 왜? 거기에 엉뚱한 글자가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옮겼을 때는 거기까지 글자를 꽤 맞췄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영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영어는 마침표도 있고 그 뭡니까 대문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수월한데 이놈은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옮겼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글씨 여러분들이 글씨를 많이 베껴 쓰거나 해보시면 여기 금방 아실 텐데요. 누가 불러주는 걸 받아 쓰는 것도 써보면 정확하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더하거나 빼거나 할 그럴 위험이 소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본문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해석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여전히 더하거나 빼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상하게 그 본래 뜻하고는 관계없이 이상하게 그냥 해석하는 그런 경우를 혹 보신 적 있나요? 의미로 많습니다. 정확한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풀이하고 설명해버린 예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고 훈련을 많이 해놓으면요. 그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성경 봐도 계속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서 아주 유익합니다. 그럼 본인에게 굉장히 유익할 터인데 때로는 그런 눈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설교 들었다가 갑자기 은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건 저런 뜻 아닌데 이러면서 설교 듣고 앉아있으면 굉장히 본인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또 좀 이상하게 읽는 사람을 보면 또 옆으로 새는구나 그러면서도 그 새는 거는 빼고 대범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그 언어 때문에 이런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란 말이 있죠. 어느 한 구절이 유독 이상하다 싶으면 그 구절 하나면 매달릴 것이 아니고 이 구절을 다른 본문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기억을 꼭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끝맺으면서 하는 당부죠. 당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당부하는 것이 그 이 말씀을 꼭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요 마지막 그 당부를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서 꼭 지키라고 했고요. 10절에서 인봉하지 말라. 이건 전하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했고 오늘 18, 19절에서는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계시록은 사실은 당시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용 전체를 쭉 본다면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또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속히 오신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뜻이 계시록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현실이 어렵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얘기하는 주된 이유가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그 맨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끝에 아멘 다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구절을 원문을 보면요. 그 헬라어로 쭉 기록되어 있다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라는 요 말만 헬라어가 아니고 외래어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쭉 기록이 되다가 그 부분만 외래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내가 우리말로 쭉 하다가 우리말 속에 외래어를 하나 썼다면요?
고유명사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다는 얘기죠. 우리말 쭉 하다가 우리말 속에 외래어가 끼어 들어갔다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안다는 뜻입니다. 뭐 외래어 뭐 있어요? 뭐 먹이나 가네. 그러니까 헬라어로 쭉 기록이 됐다가 거기에 외래어 외국말이 하나 딱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 헬라어를 읽는 사람이 외래말이지만 이게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 외래어가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아람어. 헬라어로 쭉 가다가 거기 아람어가 하나 끼었는데 어느 말이 그게 아람어가 됐느냐 하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요게 아람어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그게 유명한 말 여러분 중에서도 알아요. 예? 잘 읽어야 합니다. 항상 이거 그 외래어 표기돼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어릴 때 성경 가르칠 때 띄워 읽기를 안 가르쳤어요. 그것도 마라나타 따로따로 읽어도 안 되고 예 마라나타 마라나, 타. 그렇습니다. 타가, 주께서거든요. 그래서, 그, 왜 헬라어로 쭉 가다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오십니다. 이것을 아람어를 그대로 집어넣어 놨는 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은요, 워낙 익숙하게 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라나, 타 하는 표현은, 인사말로 쓰였답니다. 인사할 때, 서로서로 인사할 때 이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었는가 하니까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걸 다 기억하면서 그걸 인사말로 썼을 정도 같으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쓰죠. 저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인사하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고는요 인사의 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쓰는 인사는 주로 할렐루야인가요?
네? 교회에서 특별히 쓰는 인사의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에는 뭐 샬롬이라든지 네? 할렐루야는 그것도 정말 좋은데
샬롬은 우리말로 옮기면 안녕하세요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뭐 이런 건데 좀 안 맞을 때가 있는 듯 싶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요 주께서 오십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고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는 거죠. 끝에 붙어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는 이 표현이 바로 그렇게 된 아주 유명한 구절, 아주 소중한 구절이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뭐죠? 네. 성경의 첫 글자는 뭐죠?
거기 아니에요?
그래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어붙이면? 테멘이죠? 그래서 신이 어딘가 옛날에 상점 제목이었는가 상표에 케넨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성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케넨이라는 상표도 있었고 상점도 있었어요. 그냥 뭐 재미로 나중에 뭐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계시록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계시록 그러다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던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매듭 짓는 것,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행복한 아침을 지나쳤는데, 꼭 이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도 느낌이 좋았는데, 꼭 이럴 때는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또 좀 한편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 이 장면 돌아가셔서 꼭 음미를 한번 하셔야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과 꼭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기도합시다.